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며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북한이 문제라며 그 문제는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이 북한과 관련한 국제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외교력이 효과적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한성열 외무성 부상은 오늘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는 현재 악순환 상태에 있다며 북한은 미국의 선제 타격에 직면해 팔짱을 끼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상은 또 미국이 무모한 군사작전을 한다면 선제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미 막강한 핵 억지력을 갖고 있는 만큼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내일부터 열흘 동안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순방길에 나섭니다. 펜스 부통령은 16일 한국에 도착해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기독교의 주요 절기인 부활절을 축하할 계획입니다. 이어 17일에는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미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 한국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서울에 도착하는 날은 마침 북한 최대의 국경일인 태양절, 즉 김일성 주석의 생일 다음 날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이날을 전후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것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의 합의에 따라 시리아 봉쇄 지역 네 곳에서 민간인과 반군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공동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 반군이 장악한 마다이와 자바다니 지역에서는 오늘 버스 수십 대가 탈출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정부 마을인 푸아와 카프라야 지역 주민 수천 명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알레포 지역으로 향하는 버스에 곧 탑승할 계획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소개되는 주민들은 3만여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군 전폭기가 어제 아프가니스탄 동북부 낭가르하르주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벙커 시설에 대형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무게 10톤 규모의 이 폭탄은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큰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국방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폭탄 투하로 ISIL 반군 요원 36명을 사살했으며 대형 무기고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인 피해는 없었다고 아프간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실도 별도의 성명에서 이번 작전은 아프간 안보 방위군과 합동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ISIL 극단주의자들을 겨냥한 이번 공격이 자신의 전적인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아프리카 소말리아군과 아프리카연합군을 훈련시키고 전투준비태세를 지원하기 위해 소말리아에 미군 수십 명을 파병했습니다. 미군이 소말리아에 파병된 것은 1994년 3월 이후 23년 만입니다. 당시 미군은 5개월 동안 소말리아 내전 진압작전을 벌인 뒤 철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미군 헬기가 격추돼 특수군 병사 18명이 희생됐습니다. 팻 반스 미 아프리카 사령부 대변인은 어제 VOA에 미국의 동맹과 우방을 지원하기 위해 소말리아에서 다양한 안보협력과 보안군 지원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에 대해 테러 단체만큼이나 미국에 피해를 주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어제 민간단체 연설에서 위키리크스는 이제 러시아와 같은 국가의 사주를 받는 비국가 적대적 정보기관으로 부를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키리크스는 민주주의 반대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전적으로 미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우웨이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은 문제이며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장은 북한의 위협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도발하면 선제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한성열 외무성 부상이 위협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에 언제라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평양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군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앙정보국 국장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진전을 우려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북한을 거듭 골칫거리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면서 북한 문제는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주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소개하면서 시 주석이 북한의 도전을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도 중국이 북한을 적절히 다룰 것으로 강하게 확신한다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북한 문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기술력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을 향한 북한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Multiple administrations have tried to deal with the threat of a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capable of putting a nuclear warhead.
그동안 미국의 여러 행정부가 미국을 겨냥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 문제는 과거와 달라지거나 새로운 건 없지만 매번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노력을 한 북한이 핵 운반 기술을 습득했다고 폼페오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단순히 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You might have a nation that developed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hat has been developed in a way that could deliver nuclear weapon. What we're talking about.
북한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한 나라일지도 모를 뿐더러 세계 주요 도시인 서울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대규모 재래식 병력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국장은 솔직히 전임 행정부가 잘하지 못해서 북한 문제가 이처럼 해결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며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기대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한성열 외무성 부상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군사적 도발을 해온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이 도발해 온다면 선제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성열 부상은 14일 평양에서 이루어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미국이 도발해 온다면 선제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부상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순간에 추가 핵실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고 지도부에서 결심하는 때, 또 결심하는 장소에서 핵시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북한이 6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입니다.
북한 핵실험장 준비 상태와 주요 기일에 도발을 감행해온 과거 패턴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성열 부상은 또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단호하고 명쾌하다며 미국으로부터 어떤 것들이 와도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부상은 북한이 이미 강력한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이 무모한 군사작전을 한다면 팔짱만 끼고 있진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타격을 하기보단 미국의 군사적 강경함에 초강경으로 맞대응해 미국이 섣불리 대북 타격에 나서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의도란 지적입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입니다.
북한의 이번 발언도 실제로 이 미국을 공격한다기보다는 이제 북한의 보복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북한이 외무성 부상의 입을 통해 미국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떨어지진 않지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을 바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타격, 정밀 타격이나 군사적 옵션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게 돼서 뭔가 자꾸 지금 뭐 군대 또 외무성 뭐 여러 기관 이런 책임자들을 내세워서 계속하는 건 북한이 역시 겁도 먹고 있고 김정은의 의지에 맞추려면 당과 정부 또 외교 당국 뭐 총 나서서 자꾸 자간 제 나팔을 불어야만 그게 충성심으로 되니까 영역별 분야별 충성심을 일단 드러내야 되니까.
한편 한국 국방부는 14일 내년부터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방향을 담은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감시하고 초토화하는 무기 체계를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대량 응징 보복 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완성 기한을 기존의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또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등 각종 지대지, 공대지 미사일도 앞당겨 전력화하고 하강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PAC-3, 패트리엇 미사일도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첩보 위성 4기에서 5기도 해외에서 빌려와 북한 전역을 감시하기로 했으며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의 북한 도발에 대비해 신형 고속정과 유도 로켓, 무인 정찰기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당국이 내일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무력 시위에 나설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4일 북한이 열병식을 위해 평양 시내를 통제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이는 미림 비행장에 집결해놓은 각종 무기와 장비들을 평양 시내로 이동시키기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국방부 권기현 외신 담당관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생일 105주년인 내일이나 이달 25일 북한군 창건 일대쯤 열병식을 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매체 프라우다는 13일 평양 시민의 약 25%인 60만 명에게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이번 명령이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준비 때문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의 열병식 준비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태양절이나 인민군 창건일 그리고 노동당 창건일 등을 계기로 열병식을 개최해왔습니다. 대대적인 군사 행진을 펼침으로써 대내외에 북한 정권의 건재함을 알리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 열병식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전략 무기를 선보이며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피하면서도 갈수록 거세지는 미국의 대북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김일성 100주년 생일을 맞춰 열린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을 처음 공개한 전례가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이번에도 뭔가 깜짝쇼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신 기자들을 많이 불러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KN-08처럼 그때는 여러 가지 전망이 있었는데 제대로 날아갈 것이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아마도 뭐 진전된 모습의 ICBM이 선을 보이지 않을까.
현재 평양에는 지난 10일 입국한 외신 기자들이 머물고 있어 이들에게 열병식 취재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감행할지 아니면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공개하는 정도에서 자제를 할지 열병식 개최와 함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늘 무력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대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중국을 방문 중인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반도는 언제라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반도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하며 중국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며 전쟁이 벌어지면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그동안 줄곧 북핵 문제 해법으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은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이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방안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인 과반수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 능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CBS 방송이 미국인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 문제 대처 능력을 평가해달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절반이 넘는 56%가 불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잘 다룰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39%에 그쳤습니다. 불안하다고 밝힌 응답자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가 많았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미국인 85%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문제 대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반면 공화당 성향은 20%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대답에선 공화당 지지자가 78%로 민주당 성향 12%를 압도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접근법에 대해서도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인 48%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당한 수준에서 러시아에 다가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35%는 과도하게 친절하다고 답했고 8%는 너무 적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같은 질문에 비해 적당하다는 의견은 4% 늘고 과도하게 친절하다는 답은 8% 줄어든 것입니다. 취임 초반부터 이어져 온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연계 의혹이 수그러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 역시 공화당 지지자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접근법을 긍정평가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방송은 지난 7일에서 9일 사이 미국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5일 미국 퀴니피엑 대학교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58%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못마땅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3%였습니다. 지난 2월 7일과 3월 7일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38%였습니다.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는 18세에서 34세 사이 젊은 층과 비백인, 민주당 성향 지지자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5주년을 맞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장성택 제거 등 공포 정치로 권력을 확고히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계속된 핵과 미사일 도발로 집권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5주년을 맞았습니다. 북한 군부는 10일 평양에서 행사를 열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 둘이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조국의 통일과 주체혁명 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기 위하여 필승의 신심 드높이.
5년 전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취임했을 때만 해도 외부에서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권력을 물려받은 당시 그의 나이가 28살로 어린데다 국정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좌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은 실세인 리용호 인민군 총참모장과 자신의 고모부이자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을 차례로 제거하며 권력을 확고히 했습니다.
반거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이 단정지탄하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이 와중에 장성택 숙청에 앞장섰던 노동당 조직지도부 출신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조용원 부부장 등은 김정은 정권의 친위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선군 정치를 통해 비대해졌던 북한 군부는 힘을 잃었습니다. 북한군을 총지휘하는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4년간 무려 6번이나 교체됐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공개 처형됐으며 리영기를 비롯한 군 총참모장 4명 가운데 3명이 숙청됐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년간 당정군 간부와 주민 등 340여 명을 처형 또는 숙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은 5년 전 최초의 공개 연설을 통해 먹는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2012년 4월 태양절 열병식에서 행한 김 위원장의 연설입니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장 경제적 요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장마당을 크게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정권 출범 전인 2012년에 200여 개였던 장마당은 4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또 신흥 부유층인 돈주가 생겨났습니다. 식량 생산량도 500만 톤을 넘어섰으며 물가와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한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외관계를 무시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은 집권 17년간 두 차례 핵실험과 16차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년간 3차례 핵실험과 38회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3억 달러 이상의 돈을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억 달러는 쌀을 100만 톤가량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추진하는 핵경제 병진 노선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핵을 보유할 수 있을지 모른지언정 세계 경제에 유리된 나름대로의 자력경제만 가지고는 뭐 현대 경제에서 전혀 불가능한 상황. 따라서 핵을 보유하고 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김정은의 계획은 사실은 수포로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죠.
김정은 정권은 현재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월과 9월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보리는 평양의 최대 돈줄인 석탄 수출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결의 2321호를 채택했습니다. 또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은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로 북한의 외화 수입은 1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외화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고 수출이 절반으로 반토막이 나는 거고 또 석탄 자체 산업이 침체됨으로써 북한의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김정은 체제도 여기저기서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 태영호 공사를 비롯한 간부들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서울에 온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 체제는 노예 제도이며 김정은 정권에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쭈뼛거리지 말고 김정은에 반대하여 모두 들고 일어날 때 김정은이 너의 제대로는 물먹은 담벽처럼 허물어질 것입니다. 북한의 간부 여러분, 김정은의 공포에 눌려 숨죽이고 살지 말고 김정은을 가볍게 쳐내고 통일된 나라에서 다 같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삽시다.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은 올 2월 말레이시아에서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의 배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탈북민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용광 대표는 이 소식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모부를 죽였을 때는 고모부 하도 나쁜 놈이라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 또 형까지 죽였다 하면 아 이게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이건 뭐 지도자는 고소하고 이런 생각들을 이제 작스럽게 아주 급속도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체제에 주는 위험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미 남부 플로리다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을 한반도로 이동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적 압박과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권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지난 6일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연장 법안을 발의했던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이번에도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2년까지 연장될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의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비영리 기구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또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도록 했고 국무부에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로스 레트넨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 정권의 위험한 행동이 심해질수록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인권 증진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북한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 내부에 절실히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권을 탈출하는 난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엘리에 댕게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김 씨 정권의 자국민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범죄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은 북한의 모든 주민들에게 그들을 향한 우리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법에 따라 지난 2006년 9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12명의 탈북자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북한 인권박물관을 오는 2019년까지 건립하기로 하고 부지와 시설 계획, 전시물 등에 대한 연구 영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물관에는 북한 인권에 대한 역사와 기록물, 사진 등 각종 자료가 전시되고 북한의 인권 실상을 고발하는 탈북민의 영상 증언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등이 소개됩니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박물관 건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평양의 호화 신시까지 여명거리 준공식을 체제 결속과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도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평가했습니다. 여명거리 건설이 정작 민생경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김정은 치적 홍보용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3일 치러진 북한의 여명거리 준공식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을 대내외에 선전하기 위한 정치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의 14일 정례 기자 설명의 내용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여명거리 준공식을 통해서 대내적으로는 체제 결속 및 김정은의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외적으로는 건재함을 가시하면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지속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대변인은 또 북한이 외신 기자단을 대거 초청해서 여명거리 준공을 과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김 위원장의 특수부대 훈련 참관 영상을 공개했다며 이 또한 핵경제 병진 노선을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은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서 호화 신시가지인 여명거리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지시로 지난해 4월 착공한 여명거리는 최고 70층 아파트 등 초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고 다양한 상업시설을 갖춘 신시가지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까지 무조건 완공하라는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1년 만에 초고속으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준공식에는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국 언론들도 불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소용이 없음을 선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김정은 강성조선의 새 아침을 알리며 여명거리가 보란듯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검은색 리무진 차량을 타고 행사장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직접 준공 테이프를 잘라 여명거리의 완공을 알렸습니다. 별도의 연설이나 발언은 없었지만 단상에 서서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기뻐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행사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외신 취재진의 근거리 촬영을 허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김정은이 이끄는 사회주의 문명국가를 외국 외신 기자들이 그 한복판에서 직접 이제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자강력 제일주의라고 해서 국제사회의 그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생존할 뿐만 아니라 더 발전하는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명거리를 김 위원장의 민생 분야 치적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명거리의 혜택은 일부 특권층과 돈주와 같은 신흥 부유층에게만 돌아갈 뿐 일반 주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만성적 경제난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이 그나마 부족한 자원을 호화거리 건설에 투입한 것은 김정은 우상화라는 정치 논리에 빠진 잘못된 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에는 건설이나 토목공사 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도로를 개보수한다든지 철도를 개보수한다든지 학교를 보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건설 대상이 너무 많은데 하필이면은 그 김정은의 치적을 위해 가지고 별로 그렇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 것을 여명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며 경호 책임자로 보이는 군인과 대화를 나누는 등 의전과 경호를 챙기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의 강력한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분기에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만강 유역의 대북 교역 관문인 중국 취안어 세관이 늘어나는 대북 교역 수요에 맞춰 시설 증축에 나섰습니다. 중국 지린성과 훈춘시는 취안어 통상구 연합검사청사와 부속시설공사가 1일 시작됐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끝납니다.
관련 당국은 지난해 10월 취안호 통상구와 한경국도 원정리 통상구를 연결하는 신두만강 대교가 개통된 뒤 무역량이 늘어나 시설 신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두만강 유역의 대북 교육이 위축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취안호 세관 측은 새로운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200만 톤의 물동량과 200만 명 인원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력강 유역의 상황도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대북 물동량의 3분의 2가 지나가는 중국 단둥 지역을 현지 취재한 기사에서 대북 제재가 두 나라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현지 무역업자들을 인용해 유엔 제재 품목의 거래는 끊겼지만 다른 품목들의 교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업자들이 현 한반도 상황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해관총서는 올해 1분기 대북 교역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1분기 북중 교역액은 약 12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4%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이 기간 중 북한산 석탄 수입 규모가 267만 8천 톤으로 전년 대비 51.6% 감소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해관총서 측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지난 2월 18일 이후 이 품목의 수입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의 이민 장관이 태국 등 제3국에서 탈북 난민들을 직접 수용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에 따르면 캐나다의 대표적인 북한 인권단체인 한보이스가 지난 8일 캐나다 정부의 아메드 후센 이민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보이스의 크리스토퍼 김 대표와 제킴 고문 등은 후센 장관에게 캐나다가 탈북 난민들을 태국 등 제3국에서 직접 받아들이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 장관실은 왜 캐나다가 탈북자를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후센 장관은 북한 인권과 탈북 난민들에 대한 중국의 강제 송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돕고 싶지만 미얀마, 시리아 등 다른 나라의 난민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나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캐나다가 한국을 안전한 국가로 분류하면서 캐나다의 탈북 난민 수용률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지난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캐나다는 난민 자격으로는 단 한 명의 탈북 난민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한 한국계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 하원 제34지구에 출마한 로버트 안 후보는 RFA 기자에게 현재 미 하원에는 한국계가 없다며 자신이 당선되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안 후보는 지난 4일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득표율 2위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가 오는 22일 독일에서 북한 인권 국제대회를 개최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이 단체의 권은경 사무국장을 인용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현지 인권단체들과 손잡고 베를린에서 행사를 연다고 보도했습니다. 권은경 사무국장은 독일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며 독일 정치인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갖는다면 개선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 국제대회에서는 정치범 수용소 경비병 출신인 안명철 NK워치 대표가 나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알릴 계획입니다. 또 남한의 인권단체인 NK워치와 독일 민간단체인 사람, 지오다노 브루노 등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북한이 고향인 주민들이 함께 모여 바둑을 두며 고향의 정을 달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 도지섭의 바둑대회입니다.
제1회 평안남도 지사배 바둑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저기 셋. 자, 저쪽 가세요. 승자가 이제 상대 팀을 추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 평양. 평양이 평양 나오셔서 뽑아주세요.
북한이 고향인 실향민들이 함께 모여서 바둑을 두면서 침묵을 다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제1회 평안남도 지사배 바둑대회를 마련한 평안남도 김중양 지사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안 나와, 처음 잡은 거예요.
예, 요 대회는 평안남도 도민들 위주로 해가지고 바둑 두시는 분들 도지사배 그 바둑 대회입니다. 16개 시군이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16개 시군이 선수 3명씩 해서 48명이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친목을 위한 바둑대회지만 그래도 상금이 걸려있는 대회인 만큼 참가한 실향민들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지금 뭐 한 번 졌더니요. 한 번 한 대 맞아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두니까 어르신들이 좀 위안 삼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걸 혹시 잡는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커서.
비원이라는데 처음 와봐가지고 네 먹네 먹어.
경우의 수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 바둑은 그 역사도 오래되었습니다.
바둑은 뭐 수천 년 역사를 가진 그런 그 두뇌 스포츠이기 때문에요. 요 바둑을 둠으로써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인내심을 기를 수도 있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권장을 해서 즐겁고 그다음에 보람 있는 넉넉한 그 후반기 인생을 살도록 그래서 이렇게 바둑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향민들 가운데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 바둑으로 달래면서 오래전부터 취미활동으로 즐겨오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 것은 모든 직장에 이제 바둑두는 기우회가 있고 또 산에 오르는 이제 등산 모임이 있고 그런데 등산 모임은 있는데 바둑 모임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바둑 모임을 이렇게 짝을 지으려고 그래서 쌍을 이루는 겁니다. 등산 모임과 바둑 모임. 그래서 취미 생활로.
대회는 각 시군별로 출전 선수가 3명씩 총 48명이 참여했습니다. 우승자에겐 우승컵과 함께 상금 30만 원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제1회 평안남도 지사배 바둑대회 고문으로 이 대회에 참여한 장원호 중앙도민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평안남도 저희 바둑대회를 한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참관하러 나왔습니다. 이제 군마다 서너 명씩 출전을 해서 각 조마다 붙어가지고서 이긴 사람이 다음 예전 토너먼트로 진행해서 한 너덟 번 정도 이기면 우승할 것 같습니다. 초보자도 계시지만은 그 중엔 잘 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승부를 좀 진하게 따져야겠죠. 우승 하나, 준우승 하나, 3등까지 시상이 나갑니다. 승패보다 모이는 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신선도 뭐 기후회로 모인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니까 서로 뭐 승패를 떠나서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전부 다? 평안남도 도민들이 모인다는 자체가 그게 뜻이 있는 거죠. 의미가 있고.
대회 승부를 떠나 바둑을 두면서 오랜만에 고향 이야기에 꽃을 피운 실향민들. 이 바둑대회를 통해서 모처럼 떠나온 고향 생각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좋죠. 탈북민들한테도 힘이 될 것 같고 또 여기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제 선친이 평안도 사람이고 고향의 뿌리를 찾는 기분도 들고 또 통일에 대한 염원도 많이 늘어나겠죠.
평안남도 용원군이요. 난 좀 일찍이 나왔거든요. 이쪽으로요. 고향 생각이 항상 나고 있죠. 이제 내가 지금 80이거든요. 우리 고향은 진짜 그 산골인데 너무 좋아요. 거기 가서 한번 바둑을 뒀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 많은 실향민들이 앞으로 이런 바둑 모임이 더 활성화되어서 북한이 고향의 사람들이 더 자주 만나서 고향 이야기도 하고 바둑을 둘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 일세도는 나이가 다 이제 80 다 넘어가고 천만 이상 가족이 이제는 한 60% 70%가 돌아갔을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고 바둑대로나마 서로 고향 사람들이 만나서 위로하고
정말로 그 푸근합니다. 바둑대회 정식으로 출전한 건 오늘 처음인데요. 한수 배우는 기분으로 제가 평남 양덕분입니다. 이 바둑대회를 통해서 애양심도 길러오고 또 같은 고향 출신 사람들의 우정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은 평양이 굉장히 젊게 사는 것 같아요. 자기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고향에 가서 옛 그 고향 친구들과 같이 바둑도 뜨면서 대포도 한잔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이 우리 어르신하고 이게 둘레니까 이게 힘드네 힘들어.
앞으로 평안남도에서는 제1회 이 바둑대회를 계기로 정기적으로 실향민들의 바둑 모임을 열고 또 실력을 겨루는 대회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시 평안남도 김중양 지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그 단체전만 하고 있는데요. 이제 후반기에는 이제 개인전을 해가지고 개인전 이제 우승자를 가릴 겁니다. 그러면은 직장 바둑대회도 좀 나가고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뉴스 보도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 시민들의 모습은 담담한 모습이라고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미국의 한국 모함 전단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미국이 군사 작전을 한다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 군에서도 북핵과 미사일을 초토화할 수 있는 체계를 3년 안에 완성한다. 이런 계획을 밝혔고요. 25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저마다 연일 안보 이슈에 목소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작 한국의 일반 시민들, 불안함에 따른 생필품 사재기 등의 움직임도 없이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보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다른 뉴스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이는군요.
네네. 분명 최근에 한반도 긴장 상황에 따른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 사람들도 지금 뉴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이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한국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인기 뉴스 토픽 평범한 날과 비슷했습니다.
네.
오늘 한때 북한의 한상열 외무성 부상 발언 관련 보도가 주요 순위에 올라오기는 했었습니다만 어제 있었던 한국의 대선 후보 TV 토론회 또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 류현진 선수가 4이닝 만에 4실점 했다는 소식이 오히려 순위에 올라와 있었고요. 대선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박빙 구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한국 사람들의 오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따른 영향이 드러난 곳은 있었습니다.
네.
어제보다 조금 내린 상황으로 장을 마친 코스피 지수가 있었고요. 하루 사이에 10원이나 급등한 원달러 환율의 변화 정도가 확인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젯밤에 방송된 대선 주자들의 첫 TV 토론회에 대한 반응도 살펴볼까요?
네. 어젯밤 10시부터 한국 시간으로 10시부터 SBS를 통해서 녹화 중계 방송된 첫 TV 토론회였습니다. SBS와 한국 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토론회였고요. 이 대선 주자 5인 한꺼번에 텔레비전에서 나온 첫 번째 토론회였습니다. 시청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보통 한국의 밤 10시 때는 드라마를 한다든지 아주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해서 그쪽에 시청률이 높은 편이었는데요. 어제는 다른 프로그램을 다 누르고 이 TV 토론회 시청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방송됐는데 모두 11%, 10% 이상의 시청률이 나온 겁니다.
이 한국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이죠?
네네. 그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유력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첫 번째 토론회여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의 심상정,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순으로 앉아있었고요. 이 넓은 스튜디오 뒷배경에 청와대의 주인을 가린다는 의미로 청와대 그림 형상이 띄어져 있었습니다. 후보들은 선자리에서 또 앉은 자리에서 자신의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전부 유권자들이 직접 확인을 한 셈인데요. 이 방송이 끝난 뒤에 SNS와 실시간 검색어 등에서는 어떤 후보가 토론을 더 잘했더라, 무난했더라, 뭐 매너와 논리면에서는 어떤 후보가 더 나았더라, 뭐 이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또 앞으로 예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는 사전 준비된 원고 없이 진행하는 토론회가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예고되고 있었는데요. 어제 토론회에서도 후보들 사전 준비된 원고 없이 각자의 정책을 전달하고 말솜씨를 표현하고 또 응대력을 표현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주일 뒤에 다음 토론회가 또 있다죠?
네네. 19일 수요일입니다. KBS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있고요. 그 이후로는 23일과 28일, 그리고 대선을 딱 일주일 앞둔 5월 2일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세 차례 토론회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그 정치와 경제, 사회 분야로 구분하고 있는 토론회의 세부 주제를 정했는데요. 지금 북한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 한국의 외교 안보 그리고 대북 정책 관련 토론은 1차 토론회인 23일 토론회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토론회에 시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은 토론회 시간에 방청객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좀 색다른 행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후보들에게 던질 질문을 사전에 준비하는 외부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토론 생방송 중에 방송될 시민들의 참여 순서인데요. 오늘부터 16일까지 서울역과 용산역 등에서 국민 참여 톡톡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있을 때 그곳에 가서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때 생방송 중에 그 모습이 나간다는 거죠.
네.
또 텔레비전 토론회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토론회를 보고 있는 사진을 인터넷으로 보여주면 한국에서는 일명 인증샷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네. 인증샷들을 보내주면 추첨해서 기념품을 주겠다. 이런 이색 행사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색적이네요. 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은 한국의 농부들의 평균 나이가 많아졌다는 얘기인데요.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그 한국의 농가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 비율이 40%를 넘어섰다는 통계청 자료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네.
이 한국의 농업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그 연령층마저 65세 이상 비율이 크게 늘면서 초고령 농촌 사회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진 겁니다.
아무래도 젊은이들은 도시를 찾는 경향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는 노인 인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고령화로 농업을 포기하거나 도시나 다른 직업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 지난 한 해 농촌의 인구가 전체의 1.9%인 2만 가구가 줄었답니다. 인구수로 보니까 한 7만 3천 명이 줄은 상황인데요.
네.
이런 초고령화 현상은 농촌뿐 아니라 산촌이나 어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농가 경영주, 그러니까 뭐 한 집의 어떤 가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농가의 경영주 연령이 평균 66.3세였고요. 가장 많은 연령대 7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가족 수 평균 2.3명이었습니다.
연세가 있는 노인 부부들이 모여 사는 한국 농촌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네네. 최근 팍팍한 도시 삶을 떠나서 자녀들과 함께 농촌으로 터전을 마련하는 뭐 40, 50대 귀농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이 농촌의 초고령 인구 비율을 줄이는 데는 뭐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농촌의 나이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에서도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도도 조사를 하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 도시가 아닌 농촌, 어촌, 산촌에서의 활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조사였습니다. 농가에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33.5%였고요. 실제 이 컴퓨터를 농업에 활용하는 경우 보유 농가의 46%가 넘었습니다. 스마트폰 보유를 좀 더 높아서 60%가 넘고요. 실제 네. 농업에 활용한다는 응답도 37.4%였습니다.
이 단순하게 수치로 보면 일반 컴퓨터보다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네요.
그렇습니다. 농촌뿐 아니라 어촌에서도 스마트폰 활용도가 더 높았습니다. 통신선으로 연결하거나 좀 부피가 있는 컴퓨터보다는 휴대가 편리한 스마트폰이 더 가깝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어촌의 컴퓨터 보유와 활용은 30% 수준이었지만 스마트폰 보유 63.6%, 활용은 30.2%였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어디에 사용할까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요. 농가나 어가 모두 농업 정보나 어업 정보를 찾는 데 사용하고 있었고요. 농수산물 판매, 또 농업 경영, 어촌의 관광 사업 등의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www.b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